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주보에는 24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또 왕이라고 베드로는 아주 잘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아주 복되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당근과 채찍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께 듣는 이 책망은 얼마나 무섭고 오금이 저렸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던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장들에게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의 예언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의 느낌을 조금 더 잘 살려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자면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는 이 말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수님, 잠깐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저랑 좀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말을 끊고 붙잡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항변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을 반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한 감정으로 아주 흥분한 감정 상태로 매우 크게 질책했다, 책망했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스승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제자에게 엄히 꾸짖고 책망을 하는 것처럼, 혹은 부모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엄하게 혼내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끌고 가서 꾸짖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좀 전에 고백한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왕에게 지금 흥분을 하며 끌어당기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흥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격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를 듣고 자신의 이 다혈질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품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방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라면, 왕이라면 절대로 겪을 수도 없고 겪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실 분이 고난을 받고 지금 죽는다고 하시는 것인가? 죽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이 분명 잘못 생각하신 거야. 내가 주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 돼 라고 아주 교만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붙잡아 항변하여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주님하고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은 왕이신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네, 베드로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 즉 다시 말해서 강력한 어떤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실 분으로,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방인을 심판하실 분으로 그런 사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메시아의 사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 최측근에서 그 주님의 일을 보필했던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시는 이적들을 더욱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었겠죠.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군림하시고 그 옆자리에 앉아있을 자신을 상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주님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킴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만지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눈에 보이는 수많은 부조리와 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주 작은 우리의 잣대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 무지함으로 인해 주님께 무례함을 범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생각과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사랑의 책망을 베드로에게 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책망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삶은 베드로의 기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갈 길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인 것처럼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길 원한다면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잠시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초대교회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이해를 가진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시각,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 23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 본문을 보시면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이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 미련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십자가형은 당시에 시행되는 모든 어떤 처형 방식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어떤 극도로 고통을 느끼는 순간까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늦추도록, 이 고통을 다 느끼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짜여진 이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어떤 살인이나 정치적 반란, 아니면 무장이나 어떤 무장 강도와 같이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만 이 형벌을 가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해서 이 형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야만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끔찍한 형벌을, 이 십자가형을,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이 십자가형을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당시에 구원자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니 당시에 참으로 이성적이라는 헬라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미련한 사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신인,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에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그 자를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상식으로는 그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노예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인 참아 사람들은 절대 당하지도 않은 이 형벌을 신이, 메시아가 당했다고 하니, 그것을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미련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에서 모세가 말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에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당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이런 죽을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매달리는 아주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아, 왜 그렇게 베드로가 흥분하며 예수님을 뜯어 말렸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가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메시아를 믿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당시에 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 무죄한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십자가를 지서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고 죽기 직전까지 극도로 고통을 느껴야 하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사람이 죄 때문에 받을 고통과 이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고 무섭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는 이 죽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우리의 수치와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온전히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짊어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실제로 그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결코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의 자신의 지식, 우리들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대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랑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 그 이기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그 맹목적인 사랑을 매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이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후,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수치스러운 죽으심을 당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택자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의 그 이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의 선택은 완전히 이타적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을 상고하며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게 미련한 자로 보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 혹은 내 가정을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삶이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다음 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행복이 내 삶이 나로 채워질 때, 이기적인 삶을 살 때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 삶이 채워질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 참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이 혹 이 말씀을 듣고 혹 베드로처럼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지? 거부감이 드십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과 가르침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나를 위한,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죠.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선택이, 너가 좋은 것이 진리이다 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너가 삶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항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사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이 세상 속에서 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반성하며 살아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 주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반대되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외면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그 모습,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그러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구별됨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아무런 빛도 맛도 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 특권과 그 명예를 세상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